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지가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부지런히 해서 66장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은 사실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어느 부분 결론인가 하면 28장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의 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구원은 애굽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게 28장부터 35장까지의 주제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4장과 35장 이 두 장은 이 28장에서 35장까지의 결론인데 한 단어를 이야기하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34장에서는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아마 두 번 나눠서 할 것 같은데 35장은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4장까지 쭉 펼쳐져 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지으면 황폐하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징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쯤에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기 전에 34장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 마무리의 배경이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바로 밑에 그 남동쪽으로 있는 그런 나라를 에돔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이 모여서 살았다. 이게 이제 34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너희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5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언젠가 그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도 여러 종류로 있는데 오늘은 어떤 회복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자연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황폐하게 된 땅이 어떻게 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이야기가 앞에 부분에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특별히 3절과 4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 어렵지 않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폐하게 되었는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황폐하게 된 땅이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는가 하면 낙원과 같이 될 것이다. 파라다이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참고로 이사야는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66장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쓸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는 귀족이기도 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왕족이기도 했다라는 말을 해요. 아무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잘은 모르지만 뭐 여기저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좀 읽다 보면 그 이사야가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이에요. 아름다워요. 때로는 굉장히 무섭게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35장에서는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부드럽게 다가오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그 이사야서를 쓰면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잘하는데요. 그 이사야가 잘하는 게 뭐냐면 대조를 잘해요. 컨트라스트를 잘해요. 그러니까 34장하고만 얘기를 하면 3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에돔 땅이 쫄딱 망했어. 근데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요. 황폐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로 황폐하게 됐는가 하면 사람이 못 살 정도로. 그래서 들짐승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대조한다고 그랬죠. 35장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대조를 34장과 35장에서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10장과 11장에서 이미 썼어요.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쑥대밭이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장에 가서는 전적인 대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에서 8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놓고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다툼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5장은 어쨌든 34장과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shall be glad, 기뻐하다 라고 하는 말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가면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며, 기뻐하다가 먼저 나와요. shall be glad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기뻐하느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뻐하다예요. 34장에서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심판 때문에 모두 통곡을 하고 애곡하고 에돔 땅에서는 살 수 없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35장에서는 기뻐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으니까. 제가 35장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을,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인가 하면 낙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강조하는가 하면 기뻐해야지 라고 지금 먼저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었는데,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것은 원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사야가 자기 자신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령 우리들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부터가 황폐해집니다. 사는 모습이 잘 안 됩니다. 여기저기 힘들고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펼쳐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 영원한 지상,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로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며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기 사실은 그 우리 한글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백합화가 진짜 백합화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장미로 번역을 해도 돼요. 장미로 번역을 해도 되고, 이 꽃이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인데요. 혹시 여러분 만화 영화 좋아하십니까? 그 겨울 왕국이라는 만화 영화 보셨어요? 그 겨울 왕국에 보면 그 겨울 왕국의 그 나라 엔벨린가, 바이튼 엘레벨인가, 뭐 그 나라의 상징되는 꽃이 크로커스예요. 궁금하시면 만화 영화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크로커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막 펼쳐져 가는 거예요. 사막인데 갑자기 꽃이 피어요. 사막인데 갑자기 물이 흘러요. 그는 누가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지쳐있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건드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대로가 열리듯이, 큰 수로가 열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할 것 없이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품어 안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까지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해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구원을 주시고 마지못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회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막을, 이 사막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끝에 말씀 보세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단순하게 가꿔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옷 한번 갈아입히시고 난 다음에 듣지 너 알아서 살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증해 주시는데, 단순하게 인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의 모습은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있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성하게 핀다 그랬죠. 2절 말씀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냥 하나 두 개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피는 게 아니라 무성하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 찔끔찔끔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단번에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단번에 영생을 허락해 주셨고, 단번에 영광을 주셨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레바논의 영광이 뭐예요? 레바논이 어땠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독특한 아주 특징적인 나무가 있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 같이 풍성함과 축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를 쓸 때도 사용했던 그런 단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레바논의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고 그냥 울창한 숲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가득가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레바논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샤론 그리고 갈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틴으로 놓고 보면 서쪽에 서쪽으로 와서 그 큰 평야를 이루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면 그냥 대충 머리에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가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Plain of Sharon이라고 되어있죠. 샤론의 평화예요. 거기가 샤론의 평화고 그 위에 이제 레바논이 있는 거예요. 저기에 영광을, 저기에 있는 그런 영광을, 아름다움을 너희 팔레스틴, 유다 땅에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거는 어떤 그냥 문자적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옮겨오고 샤론의 백합화가 옮겨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산재의 삶 속에서만 놓고 봐도 혹시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답답하게 살고 계십니까? 황폐한 것 같습니까? 갈증을 느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건드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서 아름답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이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는데 33장에 가면 아바야, 아라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 계곡에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이야기해요. 그 골짜기가 마른다고 그랬어요. 33장에. 근데 그 골짜기까지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강하게 하라, 굳게 하라 라고 권면을 해요. 3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실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놀랬어요. 마치 이런 표현이 이사야가 했었는데 큰 새가 날개를 펴고 유다 땅을 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큰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새처럼 이 유다 땅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것을 표현했거든요. 큰 새가 독수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는 작은 돈 짐승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가기 바빴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딱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또 덜덜덜덜 떨고 있었고요. 무릎에는 힘이 없었던 거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유다 땅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 힘을 손에 힘 줘. 무릎을 굳게 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왜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책임져 주잖아. 이 말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맡겨진 일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나왔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믿고 이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군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물이 한참 불어서 있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걸어갔듯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두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약속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면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는 겉으로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굳이 나눠서 본다면 3절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손을 굳게 잡고 무릎을 굳게 펴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4절은 내 안의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당당한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담대한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항상 두려워요. 약해져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바로 그 앞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큰 성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 여리고성을 공격해라? 아니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였는가 하면 40년 동안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이는데 조그마한 골짜기에 모여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했더니 아파서 다 누워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3, 4일은 누워있을 것 아니에요.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죠. 스파이를 계속 보냈죠. 그러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성문 열고 나와서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의 소식을 듣고 생각지 못했던 교통사고의 일이 생길 것이고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두렵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립서비스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라, 보라가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원수들에게는 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보응하러 오시는 거예요. 보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굳게 펴고 있는 그 사람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사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던 원수들에게, 이 원수 그러니까 또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탄 마귀 생각하시면 돼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때려 부시기로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보라가 있어요. 보라,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 번 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한 번 더 있어요. 하나님이 오사. 아직 이루어진 지 않은 것이 한 번 더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심판하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우리는 그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